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어젯밤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측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단원 3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이자 2인자로 북한도 그만큼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을 굉장히 비중있게 보고 파견단의 급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나고시장 선거에서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 이전을 추진하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기지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선거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지 이전 작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 해노코로 이전하려는 작업을 가속화 할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제 열린 나고시 시장 선거에서는 연립여당이 지지한 무소속 도구치 다케토요 후보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도구치 후보는 후텐마 주일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350여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433억 원, 미화 4천만 달러 가운데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파 이슬람 무장 세력 IS 격퇴전이 마무리되면서 이라크에 주둔했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이라크 내 미군 기지의 민간 계약업자들을 인용해 지난 한 주간 매일 미군 병사 수십 명씩이 무기와 장비 등과 함께 군용기로 이라크를 떠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복수의 이라크 관리를 인용해 미군 주도 연합군과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내 병력 철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고위 관리에 따르면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미군 병력의 60% 정도가 철수하고 4천여 명의 병력은 이라크군 훈련을 위해 잔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라크 당국은 철수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과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남미 5개국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늘 호르페 파울이 아르헨티나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마두로 정권이 헌법 절차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원유의 미국 내 판매 금지나 미국 석유 제품의 베네수엘라 수출 금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꺾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어제 미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의 US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를 41대 33으로 물리쳤습니다. 1933년 창단한 필라델피아는 슈퍼볼이 생기기 전 NFL 챔피언십 우승을 3차례 차지했지만 슈퍼볼 우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5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올림픽에서 최초로 결성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벌였습니다. 3대1로 패했지만 관중들은 단일팀에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1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평창 올림픽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노력으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이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ll cheer on our athletes, but I'll also be there to deliver a simple message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펜스 부통령은 2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을 방문해 미국 올림픽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지만 동시에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이라며 이 메시지는 전략적 인내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말했듯 과거 미 행정부들의 수년간 실패한 정책 끝에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소개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test ballistic missiles and threaten the United States. We'll make it clear tha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만큼 미국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미국은 모든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administration is achieving real results on the international stage. North Korea is isolated as never before. Tuesday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에서 슬픔에 처한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초점을 맞췄고 2일 백악관에서 잔혹한 정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과 만났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이번 주는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올림픽 개막과 함께 전개되는 외교 문제와 개막일 하루 전 열리는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미국과 북한의 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행보 때문입니다.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일에 주최하는 정상급 초청 리셉션에 참석하고 이어 문 대통령과 각각 따로 만날 예정인데요. 이들의 발언과 움직임은 올림픽 이후 미북 간 대화 여부 등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죠?
예,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남북관계 복원과 미북 간 대화 재개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올림픽은 놓칠 수 없는 귀중한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최대 압박에 집중할 뿐 북한 측과의 만남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요.
예,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런 입장을 누구보다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한국에 북한에 대한 인내가 끝났다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갖고 간다는 겁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올림픽을 전후에 북한 측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깜짝 등장시킨 데 이어 탈북자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핵개발 외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올림픽이나 남북대화는 북한 핵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미북 간 대화 재개의 단초로 삼으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 당국자들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는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 중단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등을 천명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파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명목상이긴 하지만 북한의 국가 수반인 만큼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이 가능한 지위입니다. 또 대북 제재와 무관하고 외교적 인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상대적으로 거리도 있어서 미국 측이 만나기에 부담이 적은 인사라는 지적입니다.
올림픽 개막일 전날 평양에서 열리는 대규모 열병식도 정세 완화의 걸림돌이 될 전망 아닌가요?
예, 북한이 핵무기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과시하는 무력 시위를 벌일 경우 더욱 그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미북 간 접촉도 물 건너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일이 이번 주말이죠?
예, 오는 9일 개막합니다. 동계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전 세계 92개 나라 총 2,925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열리는데요. 특히 남북한은 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에 단일팀으로 출전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이나 확산에 나선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2일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의 대북 억제 전략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나 관련 기술, 부품, 자문을 어떤 국가나 비국가 활동 세력에 전달한다면 모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정권과 핵심 군사, 지휘체계 역량을 지키기 위해 견고하고 깊은 지하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목표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역량을 계속 갖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방어적, 공격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북한이 효과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군사력이 증가하고 이동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 역시 커지고 있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 경보 체계와 요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하면 이런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명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비 확산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2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And if North Korea would in a hypothetical launch a ballistic missile tipped with a nuclear weapon at the United States that we intercepted, it's not the sort of thing that we would say, "Oh."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요격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8년 만에 발표한 핵무기 전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큰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토마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이날 기자회견 중 중국과 러시아 외에 비우호적 정권과 적들이 핵무기를 추구하며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뒤 곧바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We know that other unfriendly regimes and enemies of our country put our lives at risk by pursuing nuclear weapons. North Korea continues its
보고서에는 대북 전략뿐 아니라 북한의 현재 위협 수위를 평가하는 부분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으며 북한이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역량과 함께 생화학, 재래식 무기 역량을 거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돼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증가에 따른 확산 우려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가장 임박하고 끔찍한 확산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다른 무기 확산 세력들의 핵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핵 위협을 받은 국가들이 핵 보유 압박을 느낄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에 따라 미국 역시 억제용 저강도 핵무기를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강도 핵무기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선택 범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이번 보고서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미국의 핵정책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북한과 같은 도발적인 정권들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무기 등을 추구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며 앞으로의 미국의 핵 관련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따라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북한의 위협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면 박형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미 행정부가 발간하는 핵 관련 보고서인데요. 미국의 핵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8년 주기로 작성되고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거쳐서 이번이 네 번째 발표된 보고서고요.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핵 정책을 포함해서 관련 예산 편성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뭔가요?
우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건데요. 미국은 지난 20년 이상 핵무기를 감축하고 신규 배치를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역시 저강도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핵 관련 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저강도 핵무기라는 것은 뭔가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핵무기보다 강도가 약한 핵무기를 말합니다. 적들은 기존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간주를 하고 도발을 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기존 핵무기보다 이 저강도 핵무기를 갖추는 편이 억제력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저강도 핵무기가 억제용이 아니라 공격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던데요.
네,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목적은 적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을 뿐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정책은 전임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예, 언급된 횟수만 놓고 보면 직전 보고서보다 한 15배 정도 늘었는데요.
네.
2010년 보고서에는 4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무려 62번이나 등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전략을 다루는 별도의 항목도 생겼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가 이렇게 목차로 구성된 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네 나라가 전부입니다. 또 2010년 보고서와 달리 올해는 이 한국어 요약본도 공개된 게 또 주목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닌가요?
네, 핵무기 사용뿐만이 아니고요. 관련 기술이나 부품을 확산하고 다른 세력에게 자문만 제공해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북한이 체제 보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체제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는 경고를 담았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뿐 아니라 확산 위협 또한 분명히 반영하고 있고요.
예, 핵 보유 자체를 확산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가장 임박하고 끔찍한 확산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 핵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담은 겁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최근 북한 미사일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미군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자주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고서 역시 같은 우려를 담았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몇 달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건 바로 얼마 전에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의 발언과 일치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 경보 체계와 요격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에 담긴 북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해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이 제안했습니다. 유엔 대북 결의에 추가된 해상 차단 조치는 검색과 동결 권한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해군 3성 제독 출신인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미군의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hat ISR piece, I think with respect to the sanctions, you know, I'll call it blockade busting, if you will. I think that's critically important.
토마스 전 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이 같은 봉쇄 단속 전략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SR은 정찰 위성이나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을 통해 움직이는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역량으로 미국 군사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토마스 전 사령관은 ISR을 대북 유류 공급을 끊는 데 적용해야 한다며 중국이 유류 제공을 완전히 차단하기 전에는 북한의 계산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게 매우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 can do and what has been done, even commercially, i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of activities of illegal sanctions busting, especially in the oil regime. I think everybody here is very, very clear. You do not really change the North Korean calculus until China truly shuts off.
이 같은 제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상교통망을 겨냥해 적극 검토 중인 해상차단과 해상봉쇄의 실효성 여부 때문입니다. 토마스 전 사령관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에 추가한 해상차단 조치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right now is the UN mandate for maritime interdiction with respect to North Korean sanctions is fairly limited.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열하고 해당 선박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정선 검색하는 해상 차단을 강화했습니다. 토마스 전 사령관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해상 차단의 허점을 보완하는 새 대북 결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훼손하는 선박 간 불법 환적 활동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Unless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s another resolution to tighten up the maritime domain, we're going to be in the situation we're in for a long, long time.
토마스 전 사령관은 해상 차단의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북한의 해상 교통을 모두 차단하는 해상 봉쇄를 추진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상 봉쇄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From a naval blockade perspective, a maritime blockade can be very effective if you have the proper mandate and the proper support.
실제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무장관들은 지난달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핵 해법을 논의하면서 해상 차단 활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사성 제독 출신인 게리 러프헤드 전 미 해군 참모총장은 VOA에 선박을 추적해 운항을 막는 해상 차단이 해상 봉쇄보다 수월한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수많은 군함과 항공기를 동원해야 하고 영내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필요 자산과 작전 참여 주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Naval blockades are very challenging because they require a lot of ships, a lot of aircraft, and they would require a lot of coordination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So I think it can be done, but it's one that I think.
하지만 미국이 1962년 쿠바 해상을 봉쇄해 소련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던 것처럼 해상 봉쇄의 잠재적 효과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러프헤드 전 총장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육해공 전 분야에 걸친 작전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이버 전략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북민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살기 어렵고 위험한 곳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탈북민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적임자를 찾는 논의를 최근 들어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민들을 이곳으로 직접 초청해 개인들의 사연을 들으며 45분 동안 환담했습니다.
We have a very special group of people with us today. These are escapees from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defector보다 더 강력한 의미인 escapee, 즉 탈출자란 단어를 사용하며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아주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살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 아주 위험한 곳이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ugh place to live and people aren't liking it. Great danger, great risk.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탈북민은 모두 9명. 지난 국정연설에 초청해 직접 소개했던 탈북민 지성호 씨는 대통령 옆에 앉았고 양쪽으로 3명씩 탈북민 6명이 앉아 자신의 탈북 사연과 바람들을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혹시 갈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해서 20여 분 동안 공개로 진행된 환담 뒤에 합류했습니다. 이날 공개 면담엔 지성호 씨 외에 북한 대학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쳤던 현인의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위원, 15호 요덕관리소 출신 정광일 씨, 김영순 씨가 참석했습니다. 또 대통령 오른편엔 워싱턴의 대북 라디오 방송 기자로 활동하는 지응영 씨, 자신의 탈북 수기집을 펴낸 뒤 외국에서 활발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연서 씨,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북한 금융 관련 업무를 하다 탈북한 김광진 씨가 영어로 직접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연서 씨는 특히 자신의 영문 자서전인 7개 이름을 가진 소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며 시진핑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토록 압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r. President, please help us to stop the repatriations from China and give North Korean people the freedom that they deserve.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투옥, 심지어 끔찍한 공개 처형까지 당하는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강조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대북인권단체 노체인 대표로 활동하는 정광일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에 크게 감동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영상을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노체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북한의 정보 유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국회에서 한 연설을 보았고 제일 먼저 제가 북한으로 그 연설을 보냈습니다. 그 영상을 본 북한 주민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뻐하며 정말 고맙다, 아주 멋지다며 북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eah, very nice.
Thank you very much. Hope it helped.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탈북민들의 얘기가 놀랍다는 말을 반복하며 거듭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환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비난하거나 핵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탈북민들의 말을 주로 경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정이 없던 백악관 관광을 탈북민들에게 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탈북민들의 요청에 따라 일일이 기념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날 행사 뒤 VOA에 언론 보도에서 봤던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푸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씨와 정광희 씨입니다.
또한 이제 누구나 이제 처럼 오는 과정에는 탈북자들에게는 책 한 권이 이제 될 만큼의 그런 이제 아프고 숨기고 싶고 때로는 두고 온 것에 대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이제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저희들의 그 고통을 그 따뜻하게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그 마음을 이제 헤아려 주시니까 이제 감사했습니다.
아니던데요? 절대로 그런 이미지가 없던데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뭐 동네 좋은 아저씨 같은 이미지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날 탈북민들의 백악관 방문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이 주선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VOA에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를 매우 중시하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Well, it's a clear signal that human rights ranks very high on the agenda.
또 이런 행사들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계속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실의 소리가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계속 퍼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적으로 환담한 23분 분량의 녹화 영상을 백악관 홈페이지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행사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과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마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년째 공석이고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의 대북인권기금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런 상황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북한인권특사 적임자를 빨리 찾는 게 백악관 담당 부서와 국무부의 우선순위라며 최근 들어 이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림픽에서 최초로 결성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스웨덴과의 평가전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3-1로 패하긴 했지만 관중들은 남북 단일팀의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선 더욱 선전해주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일 저녁 한국 인천 선악국제빙상장. 단일팀 국가로 아리랑이 울려 퍼진 가운데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과 스웨덴과의 평가전이 시작됐습니다. 단일팀 선수들은 코리아라는 팀명과 함께 푸른색 한반도 형상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경기장 한복판에는 스웨덴 국기와 흰색 바탕에 푸른색 한반도를 그린 한반도기가 내걸렸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정수현과 려송희 선수가 남측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세계 랭킹 5위의 강호 스웨덴을 상대로 한 남북 단일팀은 하지만 1피리어드 초반부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두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스웨덴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골문을 단단히 지켰던 단일팀은 하지만 1피리어드 종료 3분을 남겨두고 스웨덴의 레베카 스텐베리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숨을 죽이고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괜찮아를 외치며 단일팀을 응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 한나 올슨 선수의 추가 실점을 한 단일팀은 1피리어드 1분을 남기고 에이스 박종화 선수가 빠른 돌파를 하던 중 왼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환상적인 강력한 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연일 우리는 하나다, 통일 조국, 코리아 이겨라를 외치며 단일팀을 응원한 관중들은 단일팀의 첫 골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일팀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지만 1피리어드를 20초 남기고 스웨덴의 에리카 그람 선수에게 득점을 허용해 결국 3-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관중들은 비록 단일팀이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강호 스웨덴을 맞아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에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이 굉장히 경기 잘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단일팀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힘도 넣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 보니까 통일이 조금이라도 당겨진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고 되게 이렇게 같이 단일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저조했던 아이스하키팀이 큰 주목을 받게 돼 좋다는 반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아이스하키라고 하는 경기에 많이 쏠려 있게끔 되고 결국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관중들은 실전에서는 단일팀이 더욱 선전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을 받아서 지금은 연습이니까 본경기에서는 좋은 성과 내리라고 기대합니다.
재밌었는데 한국팀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한국 단일팀 화이팅!
지금은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팀워크 맞춰가지고 더 좋은 경기 이루고 좀 더 순위 높은 승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외국인들도 단일팀의 선전을 바랬습니다. 미국인 마이크 스피웩 씨입니다.
Hopefully the United team goes very far. Not as far as the American team, but
남북 선수가 연합해 함께하는 경기를 보길 바란다며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는 겁니다. 스웨덴인 롤프 미첼 씨는 단일팀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I understand why, but I feel sorry for the athletes because they have they have been trying to.
단일팀을 구성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올림픽을 위해 수년간 연습해왔을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세라머리 감독도 지난 몇 년간 같이 호흡을 맞춰온 선수 일부가 단일팀 구성으로 함께 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As a coach, it's to tell some of your players that you've been with for quite a long time that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play. But like I said before,
머리 감독은 이날 북측 선수들이 준비한 기간에 비해 잘 뛰어줘서 인상이 깊었다면서도 남북 간 언어 차이가 단일팀 구성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북측 여자 아이스하키 박철호 감독과 정수연 선수는 단일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번 이 경기대회를 통하여 우리 북과 남이 하나로 뭉쳐서 이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무엇이든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짧은 기간에 이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합쳐서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 성과를 얻을 것을 바랍니다.
북한남 선수들이 모든 경기마다에서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달리고 떠달린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루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대회가 북한남의 뭉치림을 가시하는 좋은 계기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일팀에 대해 모두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날 경기장 밖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한반도기 사용 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일팀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초상화를 찢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조남향 씨는 단일팀 결성 과정에서 한국 측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인데 평양올림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태극기가 태극기를 들고 입장이 될 거 아니에요. 태극기를 못 들고 왜 한반도가 들어와요? 또 그 젊은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니 그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완전 인권 유린이죠. 아니,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 집회 맞은편에서는 단일팀에 찬성하는 진보단체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북한일팀 선수들을 열렬히
앞서 남북한은 지난달 20일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에서 열린 IOC 주재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이자 역대 세 번째로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일팀은 한국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가세해 3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재를 다루었던 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최근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 교류가 자칫 제재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하지만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은 북한이 부담해야 하며 사치품으로 뒤덮인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도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남북 스포츠 교류가 제재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alking a very fine line on the spirit of the sanctions. Helping to give publicity to a ski resort.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연임하기도 했던 뉴콤 전 분석관은 이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선수들의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제재의 정신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금지한 사치품으로 만들어진 스키장의 홍보를 돕는 등의 행위에는 의구심이 남는다며 제재 위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재가 의도한 바를 존중하는지에 대해선 미심쩍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남북한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 공동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수 등 방북단 45명은 전 세계를 이용해 북한을 다녀왔는데 한국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북한 선수와 공연단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Funding their expenses to me, is also a questionable
한국을 방문하는 선수들이 유엔의 여행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이들의 방한 비용이 지급되는 건 제재의 정신에 있어서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보조금이 지급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제재를 자문해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선수들의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윤리적 문제와 연관지었습니다.
The ski resort itself. And this being a misuse, a really a gross waste of money that the government of North.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는 북한 정권이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돈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가 자원의 큰 낭비로 대표되는 이런 곳에 자국 선수들을 보낸 건 낭비를 위험 있게 보이도록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 역시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solution 1718 prohibits North Korea from importing luxury goods. And
지난 2006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가 북한이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식령 스키장은 사치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사치품들이 스키장이 유입됐다는 건 안보리의 명확한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 취해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를 통해 스노우모빌과 요트, 고가 시계 등 일부 품목을 대북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나머지 사치품에 대한 목록은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들은 스키 리프트와 같은 장비를 자체 사치품 목록에 포함시켰지만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은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만약 스키 리프트와 같은 장비가 사치품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가 있다면 이는 결의에 적힌 문구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제재 위반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 제재를 분석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t least now they seem to be reading the sanctions and getting, you know, the authorization of the 1718 committee and depending on.
다만 이런 노력이 법적인 문제를 작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윤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테러 자금 금융 범죄 실사나 국제부 국장 등을 역임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선임 연구원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호화로운 스키장에서 합동 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건 실수였다면서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통해 2006년에 부과된 사치품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동 훈련은 북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나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돈과 자원을 자국민이 아닌 호화로운 스키장의 수도로 결정한 김정은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선임 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이 독자 제재를 부과했던 근본적인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를 촉발시킨 것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인 만큼 이 조치의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최근의 움직임 이전에 이들 가족들의 입장이 고려됐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의 524 조치는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한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며 대북 지원 사업의 보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이 한국에 오는 북한 측 올림픽 대표단의 자산을 변호사를 통해 압류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presuming that's going to happen, but I think it's useful to remind everybody of some of the egregious acts that are still.
미국의 사법 체계에선 국가가 북한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북한이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가족들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실제 압류 등의 조치가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노력은 모두에게 북한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격침과 같은 사건이 방치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의 정신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응원단 등 대규모 인원들의 방한 비용을 한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주체, 즉 자립을 외치는 나라라면 자신들의 숙박 비용은 부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 선수들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한 데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Imagine if you're the you're being held hostage in North Korea or if you're the family in America or in South Korea people
북한의 스키장 운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세 명의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와 그보다 많이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북 스키 선수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억류자들이나 미국과 한국의 억류자의 가족들이 본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요즘 북한에서는 거름 전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세대당 1톤의 퇴비를 만들어 바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1, 2월은 거름 전투를 벌이는 시기입니다. 최근 평양에서는 주민들이 만든 퇴비를 농촌에 실어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농업선수에서 악량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자고 오늘 정주한기한들에서 2천여 톤의 도시거름과 수십 종의 수천 점의 선원기구들을 마련해가지고 첫 금열동에 들쳐나섰습니다.
북한 TV는 또 협동농장 농장원을 내세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첫 사업이 거름 전투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들의 정보당 40톤 이상의 유기질 거름을 내고 기어이 다수학 운동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탈북자들은 도시 주민들이 퇴비를 만들어 농촌에 지원하는 거름 전투가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이민복 씨는 1950년대부터 퇴비를 만들어 바쳤다고 말합니다.
1950년대부터요. 내가 50년대생인데 57년생이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도 가만 보면요. 부모 세대들이 그 퇴비 날르느라고 있잖아요. 객토 작업이라고 생땅을 또 파서 또 피기도 하고.
북한 당국은 분토 생산 또는 거름 전투라는 명목 아래 각 인민반 공장 기업소 학교에 퇴비 생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 세대당 퇴비 1톤을 만들어 바쳐야 합니다. 퇴비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인분의 흙을 섞어서 1톤 분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추운 겨울철에 퇴비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고역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한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2008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나영 씨입니다.
인분은 조금 섞고 나머지는 흙을 섞어요. 흙을 섞는데 이제 산에 가서 막 그 언땅을 저기 가랑잎을 긁어내고 산 밑에 있는 언땅을 그 파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바치거든요. 진짜 그게 힘든다. 꽃갱이질을 해가지고.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인민반장에게 뇌물을 주어 무마하거나 아예 장마당에서 거름을 사서 바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탈북자 김나영 씨입니다.
인민반장한테 다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민반장한테다가 돈이나 이렇게 뇌물을 줘가지고 톤수가 모자라도 우리 집을 좀 봐달라. 한 것처럼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인민반장한테다 예물을 주고 돈을 주고 거름 이 퇴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마당에 퇴비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북한 당국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퇴비를 만들어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입니다.
80년 말 90년 초반에 사회주의 동맹권이 이제 몰락하면서 외부부터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라든지 또 뭐 비료도 결국은 이제 에너지 산업인데 원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비료 생산이 아주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거둔 수만 톤의 퇴비를 농촌에 보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권태진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유기질 비료 작업 비료인데요. 인분은 아주 예를 들어서 유한 비료 한 포대하고 같은 무게의 인분은 한 4배 내지 한 5배 정도를 사용해야지 그 화학비료 한 포대 정도의 그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평양의 수뇌부도 비료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방문해 비료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이 공장이 석유 대신 무연탄을 사용해 비료를 만든다며 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비료 공장 건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이민복 씨는 석탄으로 비료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모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석탄에서 가공해가지고 비료 만든다는 건 아마 북한밖에 없는데 뭐 북한이 선진국이라면 내가 믿겠어요. 전 세계에서 석탄을 비료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앞서 한국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매년 2, 30만 톤씩 비료 지원을 해왔습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비료가 250만 톤에 이릅니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이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한 데 이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자 비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비료 사정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비료는 석유를 분해해 나오는 나프타를 가공해 만드는데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제한하면서 비료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경제 문화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존 설리번 부장관이 최근 바그다드 방문에서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ISIS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땅을 해방한 이라크 국민과 보안군을 치하했습니다. ISIS와 그들의 이념은 여전히 이라크의 심각한 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라크 국민과 세계 74개국의 연합군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ISIS와 그 외의 다른 극단주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이라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장관은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 사이의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적이고 통일된 그리고 번영하는 이라크 연방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이라크 국민의 열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ISIS의 학살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고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며 종교적 다양성을 지원할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안바르와 니네베 성에서 4만 2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폭발물을 제거하는 동반자 단체에 미국이 지원을 한 것은 그러한 강력한 결의의 한 예입니다. 미국은 또 ISIS로 인해 고향을 떠났던 이라크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17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원조를 투입했습니다. 이는 유엔 개발기금의 안정화 계획 하에서 300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을 귀향시킨 1억 9천만 달러 외에 추가로 제공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라크가 재건돼야 합니다.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민간 분야의 투자와 성장입니다. 미국이 2월 중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재건 회의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미국은 또 이라크 헌법에 따라 5월 12일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모든 이라크인들은 자신들이 싸우고 수립한 국가에서는 권리를 위해서도 일어서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리번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도전을 극복한다면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자주적이고 안전하며 단합된 민주적 이라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리번 부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